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 세 곳과 개인 한 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중국 다렌 썬문스타 국제물류무역회사와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 SMS 그리고 러시아 항만 서비스 업체인 프로피넷 회사와 대표 바실리 콜차노프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썬문스타와 신 SMS는 허위 문서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 수출 등 불법적인 대북 운송에 관여했습니다. 또 프로피넷은 최소 6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들이 러시아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또 이 업체 대표는 러시아에 있는 북한 기관의 인사들과 접촉하며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이 같은 제재를 위반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인텔스팍스 통신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 차관을 인용해 미국이 러시아 기업과 국민을 제재한 것과 관련해 보복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남아시아 여성 두 명에 대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고등법원은 16일 김정남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타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의 도안티 흥에게 추후 공판에서 변론에 나설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정치적 암살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과 내년 2월 사이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의 국가보위부는 지난해 2월 현지 여성 2명을 포섭해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역 분쟁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이달 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왕쇼 우연 상무부 부부장이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무부는 왕 부부장이 데이비드 멜퍼스 미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과 무역 현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무부는 이어 중국은 대화를 환영하지만 그 어떤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앞서 5월과 6월 경제대표단이 각각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 대통령이 15일 미군의 영구 주둔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날 국군의 날을 맞아 바르샤바에서 열린 군 관련 행사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만일 미군이 폴란드에 영구 주둔할 경우 어떤 침략자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다 대통령은 경제가 허락할 경우 폴란드는 오는 2024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2.5%를 국방비에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목표치인 2%를 국방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미국의 미군 영구 주둔을 요청하며 설득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미군이 폴란드에 영구 주둔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자극할 것을 우려해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군 영구 주둔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캄보디아에서 집권당이 앞으로 5년간 더 집권하며 일당 독재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16일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말 치러진 총선 개표 결과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인민당이 125개 국회의석을 모두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의 83%가 투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주요 야당은 이번 총선에 불참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캄보디아 총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의 비민주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캄보디아의 고위행사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관여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과 개인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과 대북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기독교 등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주민을 박해하는 행동을 바꾸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Certainly we would like to see any individual persecuted for their Christian beliefs or imprisoned.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미터,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관여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 세 곳과 개인 한 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위반할 경우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연루된 러시아 은행 등을 제재했던 미국 재무부가 12일 만에 또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재무부가 겨냥한 대상은 불법적 대북 운송에 관여한 기관 세 곳과 개인 한 명, 중국 다렌 소재 썬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와 싱가포르 자회사인 씬 SMS, 러시아 항만 서비스 대행업체인 프로피넷 유한회사, 또 이곳 대표인 러시아인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츠 콜차노프가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썬문스타와 씬 SMS는 가짜로 꾸민 문서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수출 등 불법적인 대북 운송에 관여했습니다. 재무부는 불법적인 담배 거래가 북한 정권에 매년 10억 달러의 순이익을 안겨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씬 SMS의 경우 대북 수출은 물론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지의 물품 거래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또 이 업체 직원들은 중국 다렌과 북한 남포 간 화물 운송과 관련해 자살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 등을 제공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항만 서비스 업체인 프로피넷은 최소 6차례에 걸쳐 북한 선적 선박들이 러시아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들 선박에는 불법 정제유 운반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유조선 천명 1호와 리해성강 1호도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프로피넷 직원은 제재 위반인 줄 알면서도 북한 선적에 벙커링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피넷 대표로 제재 대상에 오른 콜차노프 씨는 개인적으로 북한 관련 거래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소재 북한 기관의 인사들과도 직접 교류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조치가 유엔 안보리 결정에 부응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활동에 쓰이는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미국의 계속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결정에 따라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과 이들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재무부는 현행 제재를 계속 이행하면서 북한의 수익을 제공하는 기업, 항만, 선박을 차단하고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에 소재한 이들 기관이 제재 회피를 위해 사용하는 수법은 미국 법에 의해 금지된 것으로 모든 해운 관련 업체들은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이 같은 제재를 위반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3일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연루된 러시아 은행 한 곳과 개인 한 명, 무역회사 두 곳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과의 대북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가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 조율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이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식에서 올해 안에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며 미국과 동북아 6개국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대북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없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친구라며 두 나라의 협력 관계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라는 가치에 기반을 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 관계자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구상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과 관련해 재무부는 제재를 미리 알리거나 전망되는 행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위반 가능성을 추측하거나 조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올해 안에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라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정부를 화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나 인권 상황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데 경협을 강조하는 것은 미한 동맹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은 철도와 도로 착공 등 남북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브래들리 펩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5일 VOA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미 정부의 여러 관리를 분명히 화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certainly does from the parts of the U.S. system like Bolton that want a tight sanction regime.
문 대통령의 발언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올해 안에 착공식이 목표라고 시기를 밝힌 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일부 미 관리들은 이런 발언을 남북 합의가 미한 동맹의 공약보다 더 중요하다는 공개적인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동안 미한 동맹의 관리를 강조해온 미 관료들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많은 전문가는 현재 미국과 한국이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핵화보다 남북 합의가 우선이라고 비칠 수 있는 발언에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그러나 미 정부의 분노와 관계없이 평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지렛대가 남북한보다 없다는 것도 딜레마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게 목표라며 이는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미 정부 당국에서 오랫동안 북한과 중국 경제를 분석한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객원 교수 역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를 화내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에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인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나 인권을 개선한 것도 아닌데 문 대통령이 이런 말을 먼저 하는 건 미 관리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반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어 철도 도로 연결은 유엔 제재와 병행할 수 없다며 추후 제재 해제를 전제로 말했다 하더라도 너무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Yeah, no, there's no way they can build a railroad with the sanctions. No way.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하기 전까지 대규모의 경제 지원에 반대할 게 분명하고 제재가 바람대로 풀리지 않으면 오히려 문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위험도 있는데 청와대가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특히 북한 정권은 한국 주도로 철도와 도로 등 대규모 사업이 북한에서 진행되는 것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I were North Korean, I don't think I would want South Korea to build a railroad through North Korea. I don't think so.
전례를 볼 때 북한은 돈과 장비, 기술, 자원만을 받아 북한 스스로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원하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미치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보다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며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게 더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랜드 연구소의 데릭 크로스먼 연구원도 15일 트위터에 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는 그가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의 진전 없이 현재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성과물로서 철도 연결 등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배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두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뭔가 돌이키지 못하는 진전을 이루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정상이 얼마나 비핵화의 진전을 이룰지가 경협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과 미국은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문제를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제재법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이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를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에 연루된 기관이나 업체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Well, it depends on what currency was used. If there was a if the transactions were denominated
어떤 통화가 사용됐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졌고 미국의 대리은행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미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관련 은행과 제재 위반 가능성을 숨기고 해당 은행을 이용한 모든 업체들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 책임이라고 하면 어떤 처벌을 말합니까?
The banks have an obligation to make sure that they're doing due diligence to make sure that North Korea
모든 은행들은 북한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할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의 은행이 북한 돈 세탁이나 북한의 해외 거래 은행을 대행해 위험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에게 돌아가는 대금 거래를 했다면 해당 은행은 상당한 민사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중국의 GTE 사건처럼 형사처벌을 받고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석탄 사건의 경우 러시아의 홈스크항과 나후카항이 거론되는데 북한 밀반입에 자주 이용되고 있는 항구들이죠. 미국은 이런 항구에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한 추가 세관 검색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한국의 포항과 평택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They mirror each other. So, for example, the Customs Inspection Authority is a part of U.S. law.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매우 유사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르면 모든 항구는 북한을 오가거나 북한이 통제하고 있는 선박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미국은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제205조에 따라 해당 항구에서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한 추가 세관 검색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again bans correspondent relationships with North Korean banks.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은행이 북한 은행과 대리 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에도 이런 내용의 조항이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처럼 미국 법도 은행들의 강화된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 관세청은 북한 석탄 반입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미국의 독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위반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관련국에서 조치가 없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Not necessarily. They're pointing to guidelines as clear elements and they're not.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국 관세청은 가이드라인을 명확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석탄 거래는 수십 척의 선박이 연관돼 약 1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와 은행, 수입업자들은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재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북한산 석탄임을 암시하는 단서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으로 들어온 석탄은 수분과 발열량이 낮은 무연탄이었습니다. 영내 무연탄 판매가 가장 많은 나라는 북한입니다. 그리고 이 무연탄이 시장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됐다는 점은 북한산 석탄임을 경고하는 적신호였습니다. 또 문제의 석탄이 주로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하는 항구들을 통해 들어온 점과 여기에 사용된 선박이 북한 선박 네트워크에 연결됐음을 암시하는 패턴도 운항된 점도 단서였습니다.
관련 발전업체와 은행들은 불법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렇다면 무고한 피해자가 아닙니까?
You know, the sanctions require governments to exercise due diligence. At the very least.
제재는 정부들이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소한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발전업체와 은행들이 불법 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증거들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문가 패널과 미국이 수사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발전업체와 은행들이 불법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유엔과 미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The evidence shows that South Korea did it willfully or that it stood by after
수사 결과 한국이 고의로 또는 북한산 석탄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관련 기관이나 업체들은 미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증거에 따라 대상은 발전업체가 될 수도 있고 수입업자 또는 은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로부터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과 관련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에 관한 법적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기독교 등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주민을 박해하는 행동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종교적 이유로 수감된 북한 주민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북한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박해받거나 수감된 모든 개인들이 풀려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Certainly we would like to see any individual persecuted for their Christian beliefs or imprisoned released. Again, we've been working with North Korea on a number of fronts.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종교 탄압 문제 역시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과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북한이 행동을 바꾸기를 당연히 바라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북한과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17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종교적 이유로 수용된 일부 인원을 포함해 8만 명에서 12만 명 사이로 추산되는 정치범들이 외딴 지역에 위치한 정치범 수용소에 참혹한 상태로 수용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어떤 형태든 종교활동에 참여한 주민을 처형과 고문, 구타, 체포 등 가혹한 방식으로 계속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가 거의 전적으로 부인되고 있고 많은 경우 정부가 자행한 인권침해는 반인도적 범죄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와 압제 등을 이유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생인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총 22명과 정찰총국 등 기관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8월 현재 집계된 대북지원 모금액이 목표액수의 17%에 불과하다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적 목적의 대북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국제규정에 따른 감독과 분배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북한 정권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세프의 올 한 해 전체 대북 지원 목표 액수는 1,650만 달러. 8월 현재 모금액은 불과 1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의 쉬마 이슬람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취약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보건과 식수, 위생, 영양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쉬마 대변인은 특히 협력기구들과 함께 북한의 기록적 폭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 가족을 돕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유니세프는 북한 여성과 어린이들 삶의 지표가 인도적 지원으로 개선됐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통계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2017년 북한의 5살 미만 영유아 가운데 만성 영양 부족 영유아 비율이 19.1%로 나타났다며 이는 2012년 27.9%보다 줄어든 수치라고 소개했습니다. 1998년에 62.3%와 2004년에 37%, 2009년에 32.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직관리 등 전문가들은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이라 하더라도 국제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정권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지원이 가장 취약계층에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meet certain standards. Another one would be that aid should reach the most vulnerable.
이어 지원단체들의 북한 내 활동과 접근 범위가 상당히 한정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에 가장 노출돼 있는 사람들은 정치 수용소에 있는 북한 주민들인데 이들에 대한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That North Korea has diverted its own resources not to the basic needs of its population, but diverted its own resources.
또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핵무기 개발과 사치품 구입에 전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공정한 분배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엔 측에서 전달받은 지원금과 물품을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계층에 전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정한 분배와 엄격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인도적 대북 지원은 오히려 북한 정권과 핵심 계층의 이속만 채운다는 게 코엔 전 부차관보의 지적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폭염과 가뭄이 계속된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인도적 지원의 수혜자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me of the most worthwhile efforts are in the medical field. Because clearly there's a really terrible medical condition.
브라운 교수는 의료 분야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지원 노력이라면서 이를 제외한 다른 사업은 자칫 북한 경제에 개입해 누가 주민들을 돕는 주체가 될 것인가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최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새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대북 지원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유니세프를 비롯해 유엔 개발계획과 세계 식량기구, 식량농업기구 등이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다음 주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사연을 지닌 가족들 가운데는 죽은 줄 알았던 형을 68년 만에 처음 만나게 되는 동생도 있는데요. 형을 만나면 살아있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강원도 속초에 사는 장구봉 씨는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68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에 사는 형을 만날 생각에 요즘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죽었다고 다 사망 신고까지 해서 전혀 이제 뭐 그런 상태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처음엔 봉봉했는데 이제 실제로 뭐 만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 가지를 상상이 아주 난무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뭐.
장 씨는 지난 7월 15일 대한 적십자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상봉 의뢰자인 장원봉 씨가 동생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승낙을 했고 약 3주일간의 가슴 떨리는 기다림 끝에 지난 7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 씨가 형과 헤어진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말이었습니다. 당시 장 씨가 13살, 형은 17살이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되고 이제 그 인민군들이 후퇴를 하면서 이제 이북에 전부 피란을 시킨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피란 갈 생각을 안 했는데 아이 혼자서 동네 아저씨들하고 뭐 안에 며칠 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어머니는 모각에 말렸는데 그것도 그렇게 가야 헤어지고 말한 거예요.
며칠 후 온다던 형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특히 1980년대 행방불명자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가족들은 형을 사망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피난 가는 것을 말렸던 어머니는 199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 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지만 형을 찾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여기서는 할 수가 없지. 뭐 근거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어디 있는지 뭐 알지도 못하고 뭐 살아내지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올해 82살인 장 씨는 89살의 누나와 함께 다음 주 금강산으로 가서 형을 만날 예정입니다. 장 씨는 형을 만나면 먼저 살아있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씨 이외에도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는 3살 때 헤어진 딸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 끌려간 형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국전쟁 때 헤어진 동생들을 만나는 사람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먼저 한국 상봉단 93명이 20일부터 22일까지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이어 23일부터 26일까지는 북한 상봉단 88명이 한국의 가족들과 만나게 됩니다.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는 것은 2015년 10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남북이산가족협의회 심구섭 대표는 이번에 상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다행이라며 하지만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봉 행사 같은 일회성 행사를 지향하고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산가족일수록 손 들고 울고 불고 같이 식사하는 게 좋지만은 이래가지고 지금 어느 세월에 그 이산가족들 만납니까?
한국의 이산가족 단체들은 통일부에 등록된 상봉 신청자 13만 2천 명 가운데 상봉 행사를 통해 실제로 가족을 만나본 사람은 1.5%에 불과한 2천여 명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100명씩 간헐적으로 상봉을 하게 되면 모든 이산가족들이 만나는데 수백 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구섭 대표는 무엇보다 생사 확인이 중요하고 이어 편지 왕래와 영상 상봉 등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다 전화가 되지 않습니까? 영상 전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21세기 이런 시대에 꼭 만나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선 생사 확인하고 그런 방법을 앞으로 강구했으면 하는 게 저희 마음입니다.
한국 정부도 일회성 상봉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백태현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정상 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문제도 이런 범위에 포함을 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백 대변인은 상봉 정례화와 규모 확대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68년 만에 형을 만나게 되는 장구봉 씨도 단 한 번의 만남으로는 너무 아쉽다며 형을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래요. 전부 이제 이산 상도인데 앞으로 잘 돼서 계속 만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그것뿐이죠.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여전히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민 친화적인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며 신뢰를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기업과 공동 투자를 해야 한다는 한국 내 목소리에 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북한의 부채를 한국 정부가 보장하는 경협 방식이 과연 옳은지 한국 정부에 반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서두르지 않으면 중국이나 일본, 미국에 북한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 북한이 뒤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 지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와 민간에선 남북 경협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여러 전문가는 그런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하기엔 투자 위험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합니다. 미 워싱턴 대학의 경제 전문가인 신용석 교수는 개성공단 모델을 선호한다면서도 대북 투자에 여전히 여러 걸림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이 집중화되어 있는 이런 국가에서는 당연히 이게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시장 논리나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보다는 정말 뭐 보여주기식 이런 식으로 더 또 인프라스트럭처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효과 없고 그다음에 또 부정부패 관련해서 아프리카도 그런 게 많이 있었고 이제 들어가는데 뭐 중간에 이제 거기서 그 렌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코노믹 렌트를 갖다가 이제 건져낼 수 있는 사람들 중간에 다 빼먹고 그러기 때문에 또 실제로 사업도 잘 좋은 사업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거죠.
옛 소련이 개방할 때 권력에 있던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국유재산을 헐값에 파는 등 부정부패가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았듯이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별 연례 부패인식 지수에서 해마다 세계에서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도 13일 비웨이에 대북투자는 여전히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국 투자가가 북한 내 협력업체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법제도가 북한에 존재하는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소바지 전 소장의 지적입니다.
But in North Korea, it is not clear of the independence of the judge to protect. So, for example,
게다가 북한 내 협력업체가 외국의 투자업체 자산 보호를 위해서 북한 당국 혹은 군대와 맞서는 상황도 여전히 상상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투자 자산에 대한 보호 장치와 공정한 분쟁 해결 방식이 없어 외국의 대북 투자 업체들이 대부분 돈을 잃고 북한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대북 투자 위험이 낮은 나라 업체를 통해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공동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현 서울대 교수는 과거 언론 기고에서 남북 경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을 끌어들여 공동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국제사회와 함께 공동개발한 뒤 소유권을 나중에 북한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신용석 교수도 중국 등 외국과 컨소시엄 방식의 투자 개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남한만 단독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북한에서 뭐 10년,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이라는 게 처음에 기술 자본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수익성이 돌아오면 그걸로 이제 그 차관을 갚는 식으로 하는 텐데 그때 가가지고 안 갚는다고 하면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게 적잖아요. 아,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히 중국이나 특히 중국의 가장 유리한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왜냐면 북한이 만약에 안 갑니다. 그럼 중국 쪽에서는 지금도 그렇듯이 이제 북한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남한하고 미국은 뭐 힘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과연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객원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공동 투자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just don't see how Chinese is going to help you with the risk. Chinese won't invest much in North Korea. Russians don't invest.
경제 셈법에 밝은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처럼 대규모 대북 투자에 당장은 관심이 적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남북 경협 움직임을 경제적 이익이 아닌 위험을 감수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위험을 한국과 함께 감수하겠다는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런 접근보다 투자 기업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 제도 개선 없이 남북 경협을 재개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북한 정부에 전달하고 합의하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북한을 자산은 많지만 이를 팔 수 없어 부도관한 기업에 비유하면서 한국 기업이 이런 도산한 북한 내 토지와 광산 등의 소유권이 없다면 회생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would treat North Korea like an illiquid bankruptcy. They have a lot of assets. They own the country basically.
부도관한 기업은 신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 이익을 점진적으로 창출하며 신뢰 구축을 먼저 쌓아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나 문제는 영리한 한국 기업이 아니라 북한에 너무 유약하게 대응하는 한국 정부에 있다며 한국인들은 문재인 정부에 경협 보험에 관해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국의 납세자라면 북한의 부채를 한국 정부가 보장하는 경협 방식이 과연 옳은지 도덕적 해이 문제라며 따져봤을 것이란 겁니다.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도 투자 안전을 위해 중국 러시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at I disagree completely. Why would the Chinese government or the Russian government have more, you know, pull or more?
많은 중국인 투자가들이 과거 북한에서 돈을 잃었어도 중국 정부가 북한을 통제하지 못했는데 왜 컨소시엄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단독으로 투자해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외자 유치를 통해 분산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접근이라면 수긍할 수 있겠지만 이런 방식이 투자 위험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도나 보여주기식 대규모 경제 협력이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친화적인 작은 규모의 사업부터 경협과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가령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전력을 공급한다면 평양이나 대형 댐보다 지방의 주민들에게 먼저 전기를 보내 주민의 삶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북한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남북 경협과 외국인들의 투자에 대한 법적인 보장, 제도 개선, 주민들에 대한 일부 사유재산 인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명권입니다.
북한은 최근 미군 유해를 송환하면서 유품 여러 점도 전달했습니다. 그중에는 군번줄로 불리는 인식표 한 개가 포함돼 있었는데요. 1950년 11월 운산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찰스 호버트 맥대뉴얼 상사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8년 만에 아버지 군번줄을 손에 쥔 맥대뉴얼 상사의 장남 찰스 맥대뉴얼 주니어 씨는 VOA 기자와 만나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유품을 전달받은 감회를 전했습니다. 안소윤 기자가 찰스 맥대니얼 주니어 씨를 만났습니다.
68년 만에 아버지의 유품을 받아보셨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We were aware of the return of the remains.
마음 한구석에는 가능성은 적겠지만 아버지의 유해가 돌아왔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날 전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건너방에 아내가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죠.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상기된 얼굴로 저를 바꿔주더라고요. 국방부 소속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라고 하더군요. 굉장한 소식을 알려주게 돼 기쁘다고 했어요. 이번에 받은 유품 가운데 유일하게 군번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제 아버지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더군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참을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감정을 추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손에 쥐고 계신 게 아버지의 군번줄인가요?
I didn't know we're still there.
이번에 알았습니다. 제 아내 아버지에 대한 저도 알지 못했던 깊은 그 뭔가가 여전히 있었다는 걸요. 국방부에서 최대한 빨리 아버지의 군번줄을 전해주겠다고 했고 그게 이번 한국전 참전 실종자 연례 행사였어요. 전이 인디애나주에서, 제 동생은 플로리다주에서 바로 왔죠. 전화로 아버지의 인식표가 돌아왔다던 소식을 들을 때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아버지는 애국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셨대요. 그 점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Really one minute memory of him coming home and a little boy.
정말 순간순간 짧은 기억들이에요.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어린 제가 막 달려가서 아버지를 반기고 아버지는 또 그런 저를 들어 안아주셨어요. 아버지가 실종된 당시 전 3살이었고 동생은 2살이었습니다. 전 그래도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합니다만 제 동생은 집에 걸려있는 사진 속 아버지 모습을 본 것이 전부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She's never shared a whole lot because I think it was very painful for her. She was a young mother with two little boys.
저희 어머니께서는 사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를 언급하는 것이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잃고 두 어린 아들을 홀로 키워야 했던 나이 어린 어머니였으니까요. 그래도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군인이시다 보니까 늘 몸무게가 많이 나갈까 걱정하셨다고요. 그래도 아이스크림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갈 정도로 좋아하셨대요.
인식표는 주인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이라서 다른 유품들보다 훨씬 특별한데요.
Well, I think it gives everyone hope,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we've decided to not make it so private.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 형제가 이번 일을 개인적인 것으로 국한하지 않고 공개한 것도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저희는 이번 일로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대표하게 됐다는 느낌을 갖게 됐어요.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실종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 가족들이 기다리는 분들도 저희 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훌륭한 분들입니다. 아버지의 인식표가 먼저 발견된 건 단지 운이 좋은 것뿐입니다.
아버지처럼 군에 몸담으셨다고 들었습니다.
I originally was a special forces medic.
원래 저는 특수부대 의무병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다시 종군 목사가 됐고요. 여러 곳에서 근무하다 인디애나주 선임 종군 목사를 하고 은퇴했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의무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송환 유아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결과를 얻는 데까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함께 이 작업을 기다려야 하는 분들께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신가요?
It's a very deep thing. People want to have some kind of sense of finality.
저에게 유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최종적이고 마지막이라는 느낌을 모두들 갖고 싶어 하는데 신원 확인 작업이 그 방향으로 가는 단계니까요. 가족의 유해를 품에 안아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역시도 아버지의 유해를 이 땅에 묻을 수 있어야 아버지와의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전에 참전한 아버지의 군번주를 68년 만에 전달받은 찰스 호버트 맥다니얼 주니어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안소윤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시사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북한 내 한반도 관련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 배경을 설명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난 주요 한반도 뉴스를 이 시간을 통해 자세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는 VOA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BOE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E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낮 최고기온은 31도. 신의주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9도. 강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 31도. 개성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31도. 사리원도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 3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8도, 낮 최고 기온 26도. 풍산 아침에는 11도, 낮 최고 22도. 장전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6도. 청진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4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은 1.5m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8월 17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 세 곳과 개인 한 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중국 다렌 썬문스타 국제물류무역회사와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SMS 그리고 러시아 항만서비스 업체인 프로피넷과 회사 대표인 바실리 콜차노프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썬문스타와 신SMS는 허위 문서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 수출 등 불법적인 대북 운송에 관여했습니다. 또 프로피넷은 최소 6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들이 러시아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또 이 업체 대표는 러시아에 있는 북한 기관의 인사들과 접촉하며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스티븐 무르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이 같은 제재를 위반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남아시아 여성 두 명에 대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16일 김정남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의 도안티 흐엉에게 추후 공판에서 변론에 나설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정치적 암살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과 내년 2월 사이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의 국가보위부는 지난해 2월 현지 여성 2명을 포섭해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역 분쟁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이달 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이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무부는 왕 부부장이 데이비드 멜퍼스 미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과 무역 현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무부는 이어 중국은 대화를 환영하지만 그 어떤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앞서 5월과 6월 경제대표단이 각각 베이징과 워싱턴으로 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 대통령이 15일 미군의 영구주둔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이날 국군의 날을 맞아 바르샤바에서 진행된 군 행사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만일 미군이 폴란드에 영구주둔할 경우 어떤 침략자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다 대통령은 경제가 허락할 경우 폴란드는 오는 2024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2.5%를 국방비에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목표치인 2%를 국방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미국의 미군 영구주둔을 요청하며 설득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미군이 폴란드에 영구주둔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자극할 것을 우려해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 캄보디아에서 집권당이 앞으로 5년간 더 집권하며 일당 독재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16일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말 치러진 총선 개표 결과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인민당이 125개 국회의석을 모두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의 83%가 투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야당은 이번 총선에 불참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캄보디아 총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의 이런 비민주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캄보디아 고위 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